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빠져버린 예배처럼 더러운 냄새가 나는 종교 행위는 없다.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빠져버린 예배처럼 더러운 냄새가 나는 종교 행위는 없다. 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간 열왕기 하서의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 아모스서에 관련된 내용 그 역사들을 살펴보았는데, 자, 이번 주간에는 또 계속 이어지는 역사로서 호세아서를 살펴봅니다. 항상 말하지만 성경의 모든 책은 그것을 읽고 묵상하기 전에 이 책이 언제 어디서 누가 왜 적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하는 원칙이죠. 그래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창세 이후,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로 계속되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역사를 적어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 책이 그 역사 중에 이 역사 중에 언제쯤에 일어난 일이고 왜 일어났었는지를 알아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 성경에는 이 책이 누가 적었고 언제 적었는지를 밝히지 않는 그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르게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살피는 호세아서 같은 경우는 다행히 본문 자체 안에서 정확하게 언제 누가 왜 적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이제 호세아가 1장에서 14장까지인데 1장에서 3장까지 살피면서 서론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본문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안목을 우리가 살펴가려고 합니다. 먼저 1장 1절입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으로 다스리고 북이스라엘에서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언제 어디서 누가 정확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 유다 왕국으로 따지면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까지 이렇게 언급이 되고요. 자, 그렇게 보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패망할 때 까지 활동을 한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가 북왕국의 선지자로 보면 이제 그 이 마지막 그 이 북왕국의 그 시기를 통해서 활동을 했던 거죠. 그래서 남유다의 그 악했던 왕이 아하스였는데 아하스가 통치하다가 그의 아들 이제 히스기야와 섭정식으로 이렇게 통치해 나가는 그 시기. 그러니까 BC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결국 약 한 210년의 역사를 끝으로 저 북방의 그 아수르 민족에게 망해서 결국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는 그때 이제 여로보암 2세가 지금 이 호세아 그 이 시기에 언급이 되는데 지난주 살핀 그 선지자 아모스도 동시대에 조금 앞서서 활약을 했었고 이제 호세아가 또 이어서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시대 이제 네, 선지자들이 뭐 이사야, 미가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다 비슷한 시기에 보내를 받았는데 뭐 이사야, 미가는 이제 남쪽 왕국에서 외쳤죠. 그러니까 이번 주간 살피는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이 사람하고 다른 인물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는 뭐 왕의 이름도 그렇고 선지자의 이름도 그렇고 서로 막 같은 이름이 반복해서 쓰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도표를 통해서 역사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차분히 누군가를 확인해 가면서 읽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여로보암 2세는 어느 왕조였습니까? 예후 왕조였죠.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 2세, 그리고 스가랴. 이렇게 이제 이 중에 보면 예후 왕조의 네 번째 왕인데 시기적으로 볼 때 솔로몬 왕 이후에 최고의 전성기를 만들었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최고의 시기를 누리던 그 때가 이제 그 마지막 때였는데 마치 그 여러분 전등이나 전구를 보면 그게 필라멘트가 끊어지기 전에 굉장히 밝게 빛나다가 이게 끊어지거든요. 그것처럼 여로보암 2세 때가 겉으로 볼 때는 마치 그 나라의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그 이후 불과 뭐 50년도 채 안 돼서 이 나라가 완전히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번창한 것 같지만 곧 패망과 멸망의 낭떠러지에 거의 지금 다다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뭐 구약의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시대와 배경은 다 다르지만 그 어떤 선지자들이든 등장하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약속이 잘 지켜질 때 뭐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과 그 근거를 따라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실히 지켜주시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불순종의 수준이 도를 넘어서 멸망으로 이제 가속도가 붙어서 달려가는 지경이 될 때 선지자들을 보내시기 때문에 보낼 받고 오는 선지자들은 여러 사람이지만 그들이 외치는 외침은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의 길이 멸망의 길이다. 이 길은 죽음의 길이다를 알리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 하나님과의 그 언약으로 돌아와라. 이걸 외치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근데 이제 각 선지자들이 그 시기와 상황이 다 다르니까 그 위기를 알리는 방법이 다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살펴봤던 아모스 선지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공의를 기준으로 말미암는 그 심판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강력하게 그렇게 외치는 그런 선지자였다고 보면 이번 주 살피는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는 뭐 자신의 삶에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이 사적인 이야기를 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시키고 하나님이 왜 그러신지 그 깊은 진심을 알리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사역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아모스 선지자를 정의의 선지자다 그렇게 부른다면 호세아를 사랑의 선지자다 그렇게 부르기도 할 정도죠. 자,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잘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의 경고를 하시는데 또 보면 사랑으로 다시 세우겠다 하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딜레마 같은 걸 봅니다. 그러니까 보낼 받은 각 선지자들의 외침마다 분명히 하나님의 무서운 그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데 근데 또 항상 다시 회복할 거다 돌아와라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걸 보면 마치 부모님들이 자식을 대할 때 나타나는 그런 행동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로서 바른 교육을 위해 우리 아이들에게 아주 단호해야 되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그 만나는 어려운 현실, 그들이 정말 성실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 좀 이해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공존하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볼 때는 부모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사실 이건 우유부단함이 아니라 사랑과 공의가 다 바르게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왔다 갔다 하는 이 마음의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셔서 사랑과 공의가 온전히 적용되는 바른 인생길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저들을 설득하고 호소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사람을 바르게 교육하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라는 거 정말 쉽지 않은데 비록 내가 낳은 자녀라고 해도 애들이 사춘기를 거치면서 완전한 한 인격체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녀가 부모의 말을 스스로 존중하기 전에는 대부분 자기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주도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정말 바른 지혜와 온전한 길을 줄 수 있는 부모보다 뭐 심지어 뭐 지 느낌대로 친구 찾아가고 세상 유행 따라가고 그렇게 휩쓸리는 경우가 너무 많죠. 물론 부모라고 해서 자녀들을 다 바르게 교육할 수 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부모라면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바른 길로 가게 하려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모의 마음을 가지면 그런 마음이 품어지면 그게 뭐 학교 선생이 됐든 뭐 교회 리더가 됐든 선생이 됐든 그 뭔가 그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죠. 관심과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그래도 조금 더 바른 말씀의 가치가 적용되는 길로 이끌기 위해서 설득하고 호소하고 무릎 꿇고 울고 야단치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 리더를 세워갈 때 단 하나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그 심정을 가진 사람으로 세워가려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선지자를 이렇게 하나님이 뭐 보내서 뭐 이렇게 설득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전능한 능력으로 그냥 확 다 바꿔버리면 강제적으로 그냥 확 바꾸면 되는데 왜 그러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마음대로 조작하거나 억지로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인간 각자에게 주신 그들의 자유의지,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주셨던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인간 스스로 행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소유물, 당신의 재산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한 생명, 온전하고 완전한 인격체로 보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존중할 정도로 보기 때문에 인간이 마치 신과 같은 그런 존재일 정도, 그럴 정도로 우리를 대해주신다라는 거야. 근데 요즘 뉴스를 보면 이런 일이 있죠. 종종 뭐 재정적으로 뭐 파탄이 나거나 뭐 부부들의 관계가 꼬일 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어린 자녀들을 먼저 죽이고 자신도 뭐 자살하겠다 이런 뉴스를 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부모가 정말 자녀가 막 내가 없어지고 나면 얘가 어떨까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워서 하는 그런 사랑의 행동이 아닙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이 소중한 이 생명을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완전히 그게 잘못된 생각이죠. 좀 창조의 원리와 하나님의 뜻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사탄에게 완전히 속아버린 죄악된 행동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자유지를 지닌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그래서 동행하신다 하시고 소통하신다 하시고 그래서 바른 길로 이끄시고자 하는 거예요. 당신이 창조하신 원리 안에서 하나님도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하고 뭐 아이들을 죽이고 살리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만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과 소통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종들, 그게 사사가 됐든 뭐 선지자가 됐든 제자가 됐든 사도가 됐든 보내셔서 당신의 그 마음을 진실한 뜻을 인격적으로 전하시고 그래서 들은 그 사람들 스스로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약속한 합당한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설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과 역사를 통해 우리가 잘 살펴보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대부분 다 완전히 미신에 가까운 뭐 지극정성과 치성을 바치면 뭐 다 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 뭔가 신을 찾고 있는 이 세상의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길로 빠지게 되죠.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내가 만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렇게 당신의 소유물처럼 재산처럼 대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를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창조의 법칙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와 어떻게 일하실까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자 하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저 신비한 힘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성품을 보면서 좀 우리가 내가 바르게 지금 신앙이라는 걸 이 길을 걷고 있나? 하나님이 원래 나를 부르신 그 길을 걷고 있는가? 좀 깊이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성령운동을 운운하면서 오해를 일으키는 게 뭐냐면 마치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강권적인 어떤 힘으로 그 하나님이 나를 주도하고 변신시키고 심지어 우리의 상황과 환경도 막 바꿀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이 땅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전쟁과 이 다툼들은 벌어지지 않아야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뉴스를 듣듯이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들어와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는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라는 사람들끼리 지금 저 중동에서 얼마나 죽고 죽이는 그 끔찍한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생명의 인권과 자유의지와 그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행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근데 삼위일체의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으로 사람의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막 사람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당신 마음대로 조작하신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 아닌 게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인간을 억지로 통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그 사건을 그래서 보면 성령이 임하셨는데 스스로가 통제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한다라는 게 이해가 되질 않는 거죠. 성령은 인간의 능력에 자유지를 주시지 절대로 인간을 시키는 대로 일하는 기계처럼 이끌지 않고 귀신처럼 뭐 그 사람을 점령해서 이상한 짓 하게 만들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 정신 속에 들어와서 한 사람을 휘어잡아서 그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어떤 강제적인 힘으로 자기 마음대로 제어하려는 귀신 들린 것처럼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귀신은 한 사람의 인격을 짓밟고 자기 원하는 대로 억지로 사람을 움직이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행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선한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할 자유 그런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무디게 만들고 당신 뜻대로 하려고 억지로 제어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진심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셔요. 그 성경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며 이미 진리의 성경 안에 나온 이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알게 하시죠. 여러분 성령은 무슨 신비한 힘으로 사람들을 마음대로 통제하는 분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전해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 진리의 성령 하나님을 통해 바르게 알고 그 말씀으로 강해져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오는 선지자들은 어떤 면에서 오늘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신비한 능력을 보여주려고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외치는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기 위한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이제 선지자다. 그게 바로 오늘날 성도요, 목사요, 강단이 되어야 된다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그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선지자, 그런 뭐 목사, 그런 강단을 통해 듣는 게 이게 축복이라는 거죠. 바른 말씀을 듣는 게 복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죠. 로마서 10장 17절. 물론 선지자들은 위기의 때에 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전하고 던지는 말들이 좀 거칠 수 있어요. 듣기 힘든 것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바로 위기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등장도 없이 바로 죽음과 멸망으로 가지 않고 뭔가 그 죽음과 멸망 바로 직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누군가가 등장했다라는 건데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잘못하니까 그냥 칼로 못 자르지 댕강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설득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어떤 매개체, 그런 어떤 존재를 보낸다라는 거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선지자들을 통해 바르게 듣고 온전하게 들은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에게, 강단에게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이 성경과 하나님의 약속과 맞는가를 분별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성령의 임재가 하나님의 신실함과 살아있는 사랑의 증거인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게 그 증거잖아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고 예수님이 승천함에 보내신 성령의 임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증거인 것처럼 선지자들의 등장 또한 그렇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이제 살펴가는 이 선지서들 한 권 한 권 한 장 한 장 빼지 말고 바르게 살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요 공의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죄를 대충 덮어버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등장이 바로 그 증거죠. 예수님의 성육신이라는 자체가 너무도 확고한 증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를 용서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복음에 열광하고 감사하고 흥분하는 거예요. 막 거기에 막 감격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진리는 뭡니까? 그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핏값을 대신해서라도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신다. 반드시 척결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공의, 그 단호함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랑한다라는 명목하에 그냥 죄를 대충 덮어주고 죄와 타협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죄를 고집하며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가슴을 품은 그런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정말 화가 나서 이 세상과 사람들을 다 파괴하고 파멸시키냐? 그렇지 않아요. 당신 스스로 이 땅에 오세요. 그래서 골고다 십자가 그 고통의 길을 스스로 걸으시는 거예요. 당신의 목숨을 우리 대신 주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셔야 하는 그 공의를 스스로 완성하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 백성들, 나의 이 한 목숨, 이 여러분의 그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는 그래서 단지 우리의 죄를 털어내는 어떤 비누 같은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통한 공의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의 분명한 뜻, 그 진실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통해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막 감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구질구질하게 막 어떻게 보면 선지자를 보낸다는, 사람 보낸다는 게 구질구질한 거죠. 그런데 구질구질하게 사람을 보내셔서라도 울며 불며 돌아오라고 외치고 안타까워하시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며 대충 살아도 우리는 언젠가 뭐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 갈 거야, 우린 보험이 들었어,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선지서들을 읽을 때 이런 내용을 통해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읽어야 이 선지자들을 통해 외치는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피는 호세아서를 읽어나갈 때 이런 안목을 가지고 호세아를 통해 외치는 그 한마디 한마디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진심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자유지를 지닌 인격적 존재로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도 당신의 전능한 힘과 능력으로 사람을 제어하고 통제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리시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바르고 온전하게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깨닫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저 이 세상의 수많은 신들처럼 그저 지극정성 잘 맞추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우상숭배와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지 좀 차분하게 되돌아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유지를 주시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일하신다는 이 성경의 핵심 진리를 모르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결국 타 종교에서 뭐 입시 때마다 뭐 일천배를 하고 지극정성 치성을 들여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것과 단지 모양과 부르는 이름만 다를 뿐 완전히 똑같은 우상숭배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교회당에 왔으니까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이고 교회당에서 행하는 저들의 종교적 방법을 택해서 행동을 하고 있는 것뿐이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 함께 맺은 언약과 그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초대하신 하나님의 진심을 알기 때문에 행하는 게 아니다는 거지. 그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의 그 처음 말씀이 뭐예요? 십계명의 1, 2, 3계명이잖아요. 하나님만 온전히 볼 수 있도록 하는 그 명령,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 보내실 때마다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런 빗나간 신앙들을 알려주시면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 약속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그런 율법의 행동들을 하나님은 경멸하신다. 나 이거 너무 싫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1장. 내용 전체가 다 그런 거예요. 이사야 1장의 내용을 보면.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걸 요구했냐.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모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들이 그 모이는 그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를 전혀 모른 채 자기들끼리 행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14절을 보면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된다. 내가 짊어지게 너무 지쳤다. 너무 와가지고 이상한 짓들만 하고 가니까.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미 분명하게 말씀하신 건 우리가 살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도 행하셨던 일이 바로 뭐예요? 그런 거짓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성전을 완전히 청결케 하는 거였잖아요.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빠져버린 예배처럼 더러운 냄새가 나는 종교 행위는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빠져버린 기도처럼 더러운 욕심이 가득 찬 종교 행위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빠져버린 봉사처럼 위선적인 종교 행위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 우리로 하여금 바른 언약의 길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사랑의 마음을 잘 기억하고 각자가 보내를 받은 삶의 또 곳곳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알고 하나님의 진심을 알기에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먼지일 뿐인 나와 인격적인 관계에서 함께 동행하시길 원하시는데 나는 단지 먼지로 된 피조물일 뿐이면서도 마치 내 스스로가 신인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이용하고자 하는 교만함 가운데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알고 바르게 부르심의 길을 걷지 않는다면 우리가 교회와 삶에서 행하는 그 어떤 신앙적인 행함도 하나님께 역겨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 잊지 않고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따라 행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 주신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 잊지 않고 주의 길을 따라 기쁘게 걷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빠진 예배든 기도든 그 무엇이든 결국 더러운 냄새가 나는 종교 행위가 될 뿐이다 라는 거 잊지 않고 오늘 내 삶 속에서 행해가고 있는 나의 이 믿음의 삶이 과연 온전한지 좀 되돌아보고 온전한 부르심을 따라 걷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